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오는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만나 시리아 사태를 논의한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12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두 장관이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동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대표도 참석한다고 러시아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교수장이 만나는 것은 최근 미국이 러시아와의 시리아 정전협정 중단을 선언한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미국은 시리아 북부 도시인 알레포에 대한 폭격이 계속되자 러시아와의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관측통들은 러시아 전투기들이 18일 알레포 동부에 대한 폭격을 재개해 2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고위 관리를 지낸 인사들이 12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환경보호청장을 지낸 크리스틴 토드 화이트맨과 교통장관을 지낸 메리 피터스 등 13명은 이날 공개 서한을 통해 클린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효율적인 정부, 희망과 낙관이 현실과 균형을 이루는 사회, 그리고 공손함과 정직함의 정치를 믿는다며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 가운데 어떠한 가치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원 유세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예멘 인근 해역에 배치된 미 해군 구축함 등의 미사일을 발사한 세력에 대해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미 해군 군함을 겨냥해 발포하는 것은 위험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그러나 보복 타격을 위한 목표물들을 선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부인하지 않은 채 지금 당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예멘 인근 바발 만다브 해협 북부 해상에 정박 중인 미 구축함 주변에 예멘 내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 두 발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주 주도 마이두구리에서 12일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8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당국자들은 이날 테러가 택시를 겨냥해 발생했거나 아니면 택시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는 이날 난민촌 인근의 한 주유소에서 폭발했습니다. 당국자들은 그러면서 이번 폭탄 테러가 보르노주에서 최근 몇 개월간 발생한 테러 사건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국가 비상당국은 성명에서 1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현재 사건 현장에 대한 경비가 삼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폭발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사람이나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또 폭발물이 택시 안에 미리 설치돼 있었는지 승객이 자폭 테러를 일으킨 것인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은 지난 몇 달간 나이지리아 인접국에 대한 테러 공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설치한 가스전 두 곳에서 불꽃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중국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2일 매우 유감이라며 2008년에 합의했던 가스전 공동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합의를 준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일본 외무성은 주일 중국 대사관에 일방적인 자원 개발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스전 시절에서 불꽃이 나오는 것은 해저에서 가스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여분의 가스를 연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불꽃이 확인된 두 기를 포함해 중국이 동중국해에 설치한 가스전은 16기에 이릅니다. 중국의 퇴역 군인들이 수도 베이징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앞에서 처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목격자들은 11일 국방부 청사 앞 시위 집회에 위장복 차림의 퇴역 군인 등 천여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특히 지난 1979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퇴역 군인들도 나서 군제대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없어 살아가기가 어렵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안을 놓고 미국과 한국 두 나라와 중국 간 입장차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을 특정 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또다시 지정했습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최근 미한 양국에서 거론되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과 관련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안을 놓고 미국과 한국 두 나라와 중국 간 입장차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생 목적을 예외로 한 북한의 수출 금지 조항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11일 VOA에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에서 민생 목적을 없애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논의 중인 새 결의안에 기존 광물 수출 금지 등에 적용됐던 민생 목적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민생 목적 교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역시 지난 9일 한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안보리 결의 2270호에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우려한 예외 조항이 포함됐지만 이 중 일부는 제재를 시행하고 이행하지 못하도록 이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 결의안 논의에서 우리가 목격한 결점을 다루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의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이 없는 민생 목적의 교역을 예외로 해 북한의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은 246만 톤으로 199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북한 선박들이 여전히 중국 내 석탄과 철광석 등을 야적하는 중국의 항구에 활발히 드나들고 있는 사실이 BOA 취재 결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관련국인 한국 정부는 민생 목적 예외라는 조항 아래 행해지고 있는 북한의 광물 교역을 줄여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북한의 자금줄을 끊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이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8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인도적 필요에 영향을 끼칠 순 없다며 관련 당사자들이 긴장을 완화시키도록 충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측이 추진하는 민생 목적 예외 조항 삭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안보리의 대응이 명백히 북한의 핵 활동을 겨냥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새 결의안에 대한 초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시작부터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해 결의안 채택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새 대북 결의안 채택을 낙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셀 차관보는 11일 제재 수위가 얼마나 높을지 알 순 없지만 새 안보리 결의는 나올 것이라면서 새 결의가 북한을 제재하고 규제하는 데 중대한 진전을 나타낼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가 더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어떤 제재가 더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타격이 될 실질적인 제재 수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외교부에서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면담한 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기존보다 더 강력한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 취했던 독자 제재에 이어서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독자 제재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도 지난 11일 기자 설명회에서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실효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에 금융 제재,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그리고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추가 제재 방안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더 강력한 제재의 범위와 강도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8일 독자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 단체 24곳 등 30개 단체와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과 같은 북한 인사 40명의 이름을 금융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당시 금융 제재엔 한국 국민과의 외환 거래와 금융 거래 금지, 한국 내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측은 또 해운 분야에서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한국에 입항하는 것을 불허하는 건 물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소유인 편의 취적 선박의 입항도 금지했습니다. 여기에다 수출입 통제의 경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한국으로 위장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새 제재엔 기존 제재를 토대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지난 3월 독자 제재가 이루어졌던 범주들 중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측근들,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이 제재 명단에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제재라는 건 상대방의 이익이 될 만한 걸 사전에 차단하는 건데 지금처럼 남북 간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선 실질적으로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재 효과가 있으려면은 우리하고 북한하고 뭐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거래가 됐든 우리가 뭐 이렇게 원조를 하고 있든 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상 늘어날 수는 있어요. 지난번 인원보다 뭐 10배 되는 인원을 갖다가 뭐 명단을 만든다든지 아니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랑 연결된 고리가 없다는 거죠.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영 교수도 현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독자 제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뭔가 네트워크 있어야지 그걸 끊는 거잖아요, 독자 제재는.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하고 릴레이션십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북한을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죠.
김준영 교수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 차단 차원에서 한국 입국 탈북자의 북한 송금을 금지하는 데 대해선 탈북자 송금 자체가 중국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중국 당국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지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와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12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해 한국에게 북한 핵 문제는 턱 밑의 비수와 같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현재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의 구도가 보다 굳어지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 결의와 주요국의 독자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미한 연합 방위 태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한 지 지난 9일로 10년이 됐습니다. BOA는 북한 핵실험 10년을 맞아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강행해온 과정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5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북한의 핵실험에 맞선 국제사회의 조치와 향후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유엔 안보리결의 2270호가 채택된 건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I would say in Korean, 이제 그만하세요. Or please stop it now.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석탄, 철광석, 금 등 광물에 대한 제재를 최초로 도입했고 화물 검색에서 금융 제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21세기 첫 핵실험이 10년 사이 5차례로 늘어나는 동안 북한의 하늘과 바다를 원천 봉쇄하는 수위에 이른 유엔 대북 제재 출발은 2006년 10월 14일 채택된 안보리결의 1718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1718.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물자의 거래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즉각 유엔의 대북 규탄에 동참하고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공약을 확인하는 동시에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며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 또한 모색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is provocative act. Once again, North Korea has defied the wi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respond.
2006년 12월 1년 만에 열린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와 상응 조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제재 문제를 선결하지 않는 한 핵 개발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2007년 2.13 합의와 13 합의를 거치며 실마리를 찾는 듯했던 북핵 문제는 북한이 시료 채취를 비롯한 과학적 검증과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다시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이듬해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유엔 안보리는 즉시 이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전문가 패널 구성 등 강경한 제재를 담은 결의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1874 of 2009.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물자의 거래를 제한한 건 1718호와 다를 바 없지만 이런 물품을 운송한다고 의심되는 화물선까지 검색할 수 있게 된 건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선 1월 4차, 9월 5차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자동적으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2094호와 가장 최근의 2270호 등으로 제재 강도를 대폭 높였지만 북한은 오히려 핵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올해 초 일부 내용이 공개된 유엔 기밀보고서는 아프리카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 몇몇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를 완전히 실행하지 않은 것을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진단했습니다. 또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기업들이 외국 기업의 대리인을 파견해 금지된 활동을 했고 외교관들이 중개인 역할을 하며 일부 국가들과 거래를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독자 제재의 결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 때문입니다.
The two complement each other. I think that each needs the other.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등 각국 정부의 독자 제재가 유엔 제재 결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2006년 10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채택 직전 이란과 시리아에 적용하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법에 북한을 제재 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어 2008년 6월 대통령 행정명령 13466호를 시작으로 2010년 8월 13551호, 2011년 4월 13570호, 7월 13619호, 2015년 13687호, 그리고 올해 3월 13722호까지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제재하는 6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북한 핵실험만을 겨냥한 건 아니었지만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차단하며 해외 근로자 송출을 금지하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8년에 걸쳐 제재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7일 VOA에 미국이 자체적으로 현재까지 북한의 72개 기업과 71명의 개인에 심각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To date, we have imposed significant sanctions, including designating 72 entities and 71 individuals.
특히 미국은 지난 2월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을 마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강경 기류는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최근 이례적으로 판문점까지 방문해 미국의 대북 압박 의지를 강조한 데서 잘 드러납니다.
We are committed to using all the tools in our toolkit to address this serious threat.
미국 외에 적어도 12개 국가가 최근 북한과의 외교 경제적 관계에서 실질적 변화를 보인 것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몽골, 베트남, 우간다, 앙골라, 콩고 민주공화국, 몰타, 폴란드, 싱가포르 등이 북한 외교관 추방이나 군사협력 단절, 비자 연장 중단 등을 통해 대북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제재의 궁극적 목적은 단지 북한을 옥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용과 압박 모두 북한 핵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북한의 대처 능력만 올라갈 것이라는 진단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반성과 비판은 그러나 엇갈린 제안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도는 북한 5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달 12일 BOA와 인터뷰에서 미국 차기 정부가 대북 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포함한 접촉을 시도해 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some kind of contact with him, which may include talks.
반면 켈리 전 차관보의 후임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7 B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양보를 들어주면서 대화를 재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We should not engage in talks that involve North Korea demanding new concessions.
점점 거세지고 대담해지는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대북 선제 타격론이 제기되는 것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미한 양국의 위기감을 반영합니다. 올해 이미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몰아치듯 추가 실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10년간의 대북 전략과 대응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핵실험 10년 기획 보도 내일 이 시간에는 네 번째 순서로 북한 핵실험과 자원 분배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육군본부는 1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할 것이라며 MH급 헬기 등 공중 침투 자산과 소형 위성통신 장비, 특수작전용 기관총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육군이 도입을 추진하는 MH기급 헬기는 야간과 악천후 기상에도 특수전병력 40여 명을 태우고 적진 600km까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광현 항공작전사령관은 한국특정사가 유사시 전개에 필요한 항공침투자산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며 독자적인 침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대 초반까지 침투자산의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을 특정 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또다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비인도적 지원과 교육 문화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금지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대상 국가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연방관보 11일자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017 회계연도에 에리트레아와 러시아, 시리아와 함께 북한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지원을 제외한 다른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을 포함한 이들 나라 정부의 당국자들이 교육, 문화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도 금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나라들이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이 같은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17 회계연도에 다국적 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의 미국 대표들에게 북한이 인간의 기본적 필요에 대처하는 인도적 지원과 통상 지원 또는 개발 지원을 제외한 다른 기금을 이용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지난 2000년에 제정됐으며 이후 북한은 해마다 이 법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말 발표한 2016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14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스테판 디용 캐나다 외무부 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 북한에 억류 중인 임현수 목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공영방송인 CBC는 지난 7월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디용 장관이 현지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잠시 만났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행사장 복도에서 리용호 외무상을 우연히 만난 디용 장관이 리 외무상에게 말을 건넸고 이어 짧게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디용 장관이 이 자리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와 관련해 긴급한 영사 문제를 리 외무상에게 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또 디용 장관이 리 외무상에게 어떤 요청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지난 1997년부터 18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펼치다 지난해 1월 억류됐습니다. 임 목사는 이후 지난해 12월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최근 미한 양국에서 거론되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과 관련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공격 기미가 보이는 즉시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의 위협이 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했던 벨 전 사령관은 11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침략국이 공격을 개시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정보가 확인될 경우 주권 국가에 의한 선제 타격과 공격은 언제나 용인되고 확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ir sovereign right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a catastrophic surprise attack demands that they reserve the right and have the capability for a preemptive strike.
앞서 멀린 전 합참의장은 지난달 16일 미 외교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론적으로 발사대나 과거 발사했던 곳을 제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공격이 다가오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실제 공격이 이루어질 때까지 방어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미한 동맹이 이런 상황을 맞지 않기 바라지만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음이 확인되면 북한의 공격력을 파괴하기 위해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뿐 아니라 항공기나 선박, 미사일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성공률 높은 대량 살상 무기의 잠재적 기습도 선제 타격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I will tell you, this is not just about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nd a nuclear weapon. It's about any kind of weapon of mass destruction capability.
벨전 사령관에 이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사령관도 1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비슷한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북한 혹은 다른 어떤 나라에 어떤 무기로든 표적이 됐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을 경우 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역량과 의지가 있다는 심증이 있을 경우 선제 타격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샤프 전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의 공격 증거뿐 아니라 그럴 능력과 의지에 대한 미국의 믿음을 선제 타격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의 후임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도 멀린 전 합참의장의 관련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가능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존 틸러리 전 사령관은 어떤 선택지든 배제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도발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도록 도울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전략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미한 양국 지도부가 북한의 어떤 행동을 취하든 과거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조율하고 공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에서 올해도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안에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맞춤형 제재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올해 유엔 총회 제출할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다른 나라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의 크리스토퍼 매튜스 대변인은 12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공동 제안국들이 지난 11일 만난 데 이어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튜스 대변인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제출하는 마감 시한은 10월 31일이라며 결의안에 대한 3위원회 표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추수 감사절인 11월 24일 이전에는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유엔 총회는 12월 중순에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는 2년 연속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작성한 올해 결의안 초안에도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과 관련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의 교도통신 입수해 12일 보도한 결의안 초안에는 지난 2년간 포함됐던 내용 중에 맞춤형 제재 규모 확대가 추가됐습니다. 초안은 또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희생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밖에 초안에는 과거 결의안들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루어진 일본인 납치 등 북한의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필리핀의 한 대형 교도소 안에서 유통되는 마약 가운데 일부가 북한산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사고 파는 북한산 마약은 중국인 조직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뉴 빌리비드 교도소 안에서 유통되는 마약 가운데 일부가 북한산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뉴 빌리비드 교도소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마약 사범들이 수감돼 있습니다. 지난 10일 필리핀 하원이 개최한 청문회에 나온 JB 세바스찬 씨는 뉴 빌리비드 교도소 안에서 사고 팔리는 마약의 원산지를 밝혔습니다.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JB, no?
Yes, Your Honor.
Saan ba galing yung sabong yan?
Sa China po.
Sa China?
And North Korea.
세바스찬 씨는 교도소 안에서 불법 유통되는 마약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는 로버트 바버스 위원의 추궁에 중국과 북한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바스찬 씨는 뉴 빌리비드 교도소에 수감된 장기수로 교도소 안에서 마약 유통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바스찬 씨는 청문회에서 한때 뉴 빌리비드 교도소에 들어오던 마약의 60%에서 70%가 북한에서 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교도소 내 중국인 범죄 조직이 외부 중국 조직과 연계해 마약을 교도소 안에 들여와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또 북한과 중국산 마약을 판 돈 일부가 현직 상원의원에게 건네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두테르테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내 마약 사용이 확산하면서 북한산 마약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로 밀수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한 영국인이 북한산 필로폰 100kg을 태국과 필리핀을 거쳐 미국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가 직접 마약 밀수출에 관여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 국무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16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부터 2004년까지 북한 관리들이 마약 밀매에 관여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에서는 관리들을 매수한 범죄 조직이 소규모 공장에서 마약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과 주변국들의 협력이 가능하지 않아 북한산 마약의 밀수출을 추적할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내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를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찬양하기 위한 국제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김씨 3대를 찬양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 행사로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를 내년 8월 백두산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대회를 위한 국제준비위원회가 지난 6일 결성돼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에게 대회 개최 사실을 알리는 호소문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호소문은 내년에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5번째 생일을 맞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오른 지 5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국무위원장을 각하로 칭하며 내년 1월 김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성대하게 경축하고 이어 2월에 있는 김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과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그리고 김주석의 처 김정숙의 생일이 있는 12월까지 연이어 행사를 벌여 1년 내내 경축 분위기를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1월 8일로 알려졌을 뿐 공식 확인된 적이 없던 김 위원장의 생일에 대해 북한 관영 매체가 1월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김 위원장의 생일을 공개하면서 내년부터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는 김 주석과 김 국방위원장 생일처럼 김 위원장의 생일도 내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생일을 성대하게 치르라는 의미는 내년부터 김일성, 김정일 생일처럼 국경일로 삼아서 민족 최대의 명절로 크게 기념을 하고 주민들에게는 김정은의 그 우상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박사는 김 위원장이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법적, 제도적 차원의 수령 지위를 확보했지만 주민 정서까지 파고들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생일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우상화 작업을 벌여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같은 수령의 반열에 오르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국제적인 우상화 행사를 준비하는 배경엔 5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체제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자신들이 제재 속에서도 나름대로 잘 버텨나갈 뿐만 아니라 사실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성국가를 건설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과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제사회의 그 비핵화 요구를 또 다른 방식으로, 도발이 아니지만 도발과 마찬가지 성격의 강하게 받아치는 이와 같은 의미들이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장 박사는 북한이 김씨 3대 찬양대회를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무대로 활용하면서 그 결과를 김 위원장 유일 영도체계 구축을 위한 국내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내 54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은 북한 함경북도 수재민을 돕기 위한 지원금 10만 달러를 12일 국제적십자사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낸 지원금은 1차분으로 오는 18일 이전까지 8만 7천 달러를 더 보낼 예정이라고 북민협은 밝혔습니다. 북민협은 이번 지원금이 공식 약정서에 명시된 것처럼 함경북도 수해 지역 이재민들의 긴급 구호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에 대해서 수해 발생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행태와 국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단체의 대북 수해 지원 활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남북한 통일 이후 한국의 토지 제도와 국가 승계 문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제1부가 시작되고 제2부에서는
12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통일에 따른 법제도 분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번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대한변협통일문제연구위원회의 라은정 변호사입니다.
앞선 독일의 예라든가 이런 거, 이런 통일의 예를 봤을 때 법질서에 대한, 통일 법질서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는 아직 연구는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어떤 통합적인 어떤 법질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번 세미나가 아주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뜻깊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전 준비가 있었던 독일의 경우에도 막상 통일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혼란 때문에 혼란스러웠는데 하물며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갑작스러운 통일이 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정말 준비되지 않은 통일을 맞게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 시뮬레이션, 통일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모습을 미리 점검을 해보고 대비를 해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회에는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과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법제도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함께했는데요.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 기반을 천천히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던 법 제도 측면에서 북한 현실을 이해하고 통일 이후에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지역 토지 이용권 문제, 남북 간 주민 간 자녀의 국적 취득, 남북 통일 이후 통일 영토 재산 및 채무 문제 등에 대한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통일 준비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음하지 않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박정원 국민대 교수가 북한 토지제도 동향과 남북토지법제 통합 과제를, 한명섭 변호사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를 주제로 발표했는데요. 박정원 국민대학교 교수입니다.
네, 우리 통일을 하게 되면은 이 북한의 토지 문제에 대한 처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우리 통일됐을 때 북한 지역에 있는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처리 또 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요. 토지제도는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독일 사례는 우리로 보면 뭐 완전히 성공한 그런 사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해서 가장 뭐 바람직한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런 토지제도의 통합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토지라고 하는 것은 통일되고 나면 우리도 뭐 중요한 문제지만 또 북한은 북한 주민이 또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이고, 그것은 또 통일국가의 안정성 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를 좀 잘 다뤄야 된다 하는 점에서 연구를 했고 오늘 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박정원 국민대 교수의 발표에 이어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의 우인식 변호사와 통일법정책연구회의 오은지 변호사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우인식 변호사는 통일 국면에서 한국 주민들의 대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그러한 투자를 원활히에 어떻게 북한 지역의 경제를 일으킬 것인가,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교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오은지 변호사는 통일 이후 통합제도 실현 이전에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부 발표는 대한변협통일문제연구위원회의 한명섭 변호사가 맡았는데요. 한명섭 변호사는 남북통일과 국가승계를 주제로 북한 조약승계, 북한의 국가 재산, 문서, 채무 승계 부분, 그리고 북한 주민의 국적 승계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2부 토론은 통일법정책연구회의 김윤희 변호사와 하영욱 변호사가 맡았는데요. 김윤희 변호사입니다.
그 발제자분께서는 북한의 인권 조약에 대해서 이제 소멸이 되고 남한의 인권 조약이 이제 확대 적용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현재 이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과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된 발제자분의 의견이 아닌가 싶어서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남북 통일과 국가 승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발제자분께 이제 질의를 하는 토론자로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 크게 두 가지예요. 남한과 북한이 이제 통일 한국이 되었을 때 이제 국경 조약에 관한 이제 승계 문제와 그리고 북한의 채무에 대한 승계 부분인데, 이제 채무에 대한 승계 부분은 특별히 남한에 대한 차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제자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중심으로
이어 3부에서는 김태훈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13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8도. 신의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6도. 황해도 해주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0도. 함경남도 함흥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 18도. 함경북도 청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5도. 강원도 원산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8도. 양강도 해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12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광장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오는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만나 시리아 사태를 논의한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12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두 장관이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동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대표도 참석한다고 러시아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교수장이 만나는 것은 최근 미국이 러시아와의 시리아 정전협정 중단을 선언한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미국은 시리아 북부 도시인 알레포에 대한 폭격이 계속되자 러시아와의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관측통들은 러시아 전투기들이 18일 알레포 동부에 대한 폭격을 재개해 2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고위 관리를 지낸 인사들이 12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환경보호청장을 지낸 크리스틴 토드 화이트맨과 교통장관을 지낸 메리 피터스 등 13명은 이날 공개 서한을 통해 클린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효율적인 정부, 희망과 낙관이 현실과 균형을 이루는 사회, 그리고 공손함과 정직함의 정치를 믿는다며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 가운데 어떠한 가치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원 유세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예멘 인근 해역에 배치된 미 해군 구축함 등의 미사일을 발사한 세력에 대해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미 해군 군함을 겨냥해 발포하는 것은 위험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그러나 보복 타격을 위한 목표물들을 선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부인하지 않은 채 지금 당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예멘 인근 바발 만다브 해협 북부 해상에 정박 중이던 미 구축함 주변에 예멘 내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 두 발이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은 미 군함을 비껴갔지만 이로 인해 예멘 내전에 대한 미군의 개입을 심화시킬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주 주도 마이두구리에서 12일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8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당국자들은 이날 테러가 택시를 겨냥해 발생했거나 아니면 택시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는 이날 난민촌 인근의 한 주유소에서 폭발했습니다. 당국자들은 그러면서 이번 폭탄 테러가 보르노주에서 최근 몇 개월간 발생한 테러 사건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국가비상당국은 성명에서 1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현재 사건 현장에 대한 경비가 삼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폭발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사람이나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또 폭발물이 택시 안에 미리 설치돼 있었는지 승객이 자폭 테러를 일으킨 것인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 각국에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 설탕 음료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HO는 11일 탄산음료와 관련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WHO는 이 같은 세금이 부과될 경우 가격이 20% 올라 설탕 음료 소비가 그만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만의 주범으로 알려진 설탕 음료의 전 세계 소비 규모는 1980년에 비해 2배가량 늘었습니다. 2014년 현재 전 세계 비만 인구는 약 5억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성인 남성의 11% 또 여성의 15%는 비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설탕 음료세는 미국에서도 첨예한 논란이 됐습니다. 뉴욕의 경우 법원에서 좌절됐지만 필라델피아와 버클리시에서는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설치한 가스전 두 곳에서 불꽃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중국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요시대 관방장관은 12일 매우 유감이라며 2008년에 합의했던 가스전 공동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합의를 준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